우리가 주일 저녁 성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그것은 좀 포괄적인 주제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상세한 것들을 이렇게 쭉쭉 다루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시간을 통해서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또는 이민을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사전 지식이 있어야 그 나라 가서 먼저 잘 정착하고 좀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항에부터 도착했는데 그 나라의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은 그럼 도대체 지금 내가 숙소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막막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떤 낯선 곳에 가서 그곳을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오래 살다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또 변화가 되죠.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다 다르게 이제 여기 계셨겠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 이 시점에서 비교해 보시면은 내가 참 미국 사람들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미국 사람들처럼 또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죠. 인사하는 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참 미국 사람들 많이 이렇게 같이 동화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더 낯선 곳에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이 미국에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새끼 음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로소리에 먼저 익숙해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주방 기구라든지 뭐 미용 기구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정보를 수집하시겠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는 이런 게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미국을 그러면서 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죠? 뭐 드라이버, 벤치 뭐 이런 거 벤치 죄송합니다. 플라이어 이런 거뭐 정도 알지 뭐 다른 거뭐뭐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알지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참 관심이 별로 없어지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특징과 문화와 법을 알면 알수록 그 나라에서 더 즐기고 더 흥미롭게 살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누림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낯섦이나 아니면 이질감 느끼지 않고 이제 능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할때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더 능숙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아,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난갈수 있다. 난 하나님 나라가 좋다. 이렇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얘기할 때두 가지의 요소가 꼭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형성된 모든 방식과 그의 결과들, 즉 죄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전체에 흐르는 아주 굉장히 크고 장엄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지 또그 나라의 법도와 또 정신은 무엇인지 또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또 거기서 누리면서 잘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나라는 장차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큰 축복의 그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제 벌써 21장, 22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절 때까지 쭉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4월 말까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벌써 3월 말 이렇게 됐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으셨으니까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이 묵상을 계속 꾸준히 잘 해가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우리 다른 성경의 좀 표현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책인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 대신에 천국이라고 사용되어서 나옵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s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태가 천국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했냐 하면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 이 인간은 너무나 낮고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 인간의 입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괜히 자극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의 나라, 천국의 하늘의 왕국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마태는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두어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그 대신에 영생이라는 말로 또는 생명이라는 말로 대체돼서 또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확한 의미와 통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 외에도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나라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이 표현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좀 뜻과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성서학교에서는 제가 먼저 좀 다루었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해를 정확하게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그 통치가 다스리는 곳이다.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제 장소 개념, 땅의 개념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는 38선 이남으로부터 해서 뭐 제주도 남쪽 해안 몇 킬로미터 지점, 또 뭐 동서로는 또 몇 킬로미터 지점 이렇게 해서 그 경계선, 국가 경계선 안에 들어온 땅을, 지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경계선으로 나라를 정의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영사관,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영향이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것과 같죠. 또 하나의 나라의 요소를 중요한 요소를 보면 백성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것들 제가 지금 복습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권과 땅과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해야죠. 국민. 그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창피한 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망신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막 운동 시합을 하면 그러면 한국 대표 선수 이름도 거명을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도 나라의 개념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통치와 또 영역과 그다음에 백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통치입니다. 주권이죠. 왜냐하면 땅의 영역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겨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는 성립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역사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간다. 다스림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회개에 대한 뜻입니다. 회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면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분명히 잘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을 잘못한 소소한 것들, 그것들 다 뉘우치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건 많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피해 준 거 많잖아. 또 뭐 누구 돈 떼어먹은 것도 있고 어릴 적에 또 슬쩍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다 이실직고 하고 반성해라. 이런 뜻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회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무시하고 또는 모른 척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선한 뜻대로 나의 중심적인 윤리와 어떤 사회성의 기준대로 살아오던 방식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라. 방향전환해라. 이런 뜻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키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과 퀄리티를 바꾸라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죄짓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연약한 면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회개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회개한 삶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 중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자원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또한 죄와 싸워가면서 승리하는 삶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여기에 내게 당도하지 않았구나, 가까이 왔으니까 당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제 친구가 시카고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저를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때가 됐는데도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 지금 막 조지아 경계선 지나서 플로리다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제 가까이 왔구나, 아, 한 50분 정도만 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아 가까이 왔구나 할 때 이 가깝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저 멀리서 듣고 막 달려오시는 시차가 있고 거리차가 있는 그런 간격 없이 바로 내 심령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내게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가까이 딱 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축복에 또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밀착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만 뻗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죠. 바로 이런 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가까움보다도 더 가까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눈만 번쩍 뜨면 심령의 어떤 깨우침만 분명해지면 그럼 바로 어떤 차이의 간극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이제 생각과 삶의 방향을 선포자이신 예수께로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살든지 이 양단 간의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양단 간의 결정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천국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도 않을 거고 뭐 모른 척할 게 뻔한데 하시는 말씀이라면 거기서 왜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인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어떠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담대하고도 장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 땅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당 간다 이렇게 했죠. 천당, 집당자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구별된 어떤 것이 이렇게 따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더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천국에 가죠.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땅에서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오해가 막 지금 반복돼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아마 오래 십몇 년, 이십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일상적으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물론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찾아서 천국에 따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세워진 이 땅을 버리실 이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에게 온 천국은 앞으로 주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성경에서의 표현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천국을 누린다라는 측면에서 천국을 향유한다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천국을 누린다라는 말로 바꾸셔서 말씀하셔도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소식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애당초 창조될 때 부여받았던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던 그 권세를 사단에게로 넘겨줘 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뱀을 통해서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지고 이 땅과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 치여버리는 상대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인간으로부터 불법으로 쟁취해버린 그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마구잡이로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단의 권세는 일단 허리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불법으로 다스리면서 인간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고조시키고 수치감을 북돋고 거짓말해서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면은 그거는 정말 무시받고 그리고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중요해. 네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네가 없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로 자꾸 돌아와요. 우리 중심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죠. 내가 중요해. 내가 보호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법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붙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불법 소유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불법 소유인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리를 밟으셨고, 그리고 이제 잔여 세력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승리가 더욱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싸워서 혼자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모든 공은 예수 그리스도 나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쟁취한 그런 승리이다 라고 우리를 결국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큰 힘을 새로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능력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받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가 몇 번 지는 한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깊으신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과격한 군사 용어 좀 쓰겠습니다. 이거는 군사적 침입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왔다라는 것을 divine invasion,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적인 침입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기 힘들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정말 그 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고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그런 존재로, 누룩과 같이 퍼지면 물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처음에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강성할 때였죠.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의 그 권세와 그 정말 그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모래의 바다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냥 불과 한 인간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역사적인 그러한 스케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땅에 오신 것 좋았는데, 유대 땅, 뭐 선민의 땅도 좋았는데, 이 작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할 바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또 호주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복음에 전파되는 물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물결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땅, 그것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라는 땅은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무시받고 사실 버려진 그런 굉장히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갈릴리 땅은 유대 땅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속한 것임에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땅은 꼭 이방 지역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을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개들이나 사는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 땅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게 지금 전부 유다 갈릴리 안에 들어온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갈릴리를 비하하고 그리고 아주 무시하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이사야서 9장 1절을 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인용해 놓았는데, 제가 9장 1절을 이사야서 9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은 없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벌써 이사야 때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7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갈릴리 땅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렇게 무시받고 그리고 버려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이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것입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이런 도시들은 전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크고 흥황하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활동하셔야죠. 성전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셔야죠. 화려하고 모든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메시아됨을 보이셔야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 마다하시고 그곳은 그냥 죽는 곳으로 삼으시고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땅이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시고 그리고 하류층에 있었던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들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세주가 하는 일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땅으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서도 왕의 겸손함, 하나님 나라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고 비천한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땅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높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낮아지고, 세상에서 낮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같은 천한 땅으로 오셔서 하류층의 사람들, 또 그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죄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시각장애들, 뭐 청각장애들, 벙어리, 문병, 운동병자 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법으로 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회 정규 멤버일 수가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우리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가, 우리를 참으로 정말 격하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로구나 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오신 것이죠. 거기서 찾으셨던 이유가,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업사이드 다운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가감없이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해버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안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른바 성공하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저를 뭐 칭찬한다고 해보죠. 그럼 그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욕을 먹고 그리고 또 뭔가 비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갈릴리는 바로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자리에서 결코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발동이 걸려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예수님이 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더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더 무언가를 내게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내가 성공해야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우리 안에 있는 길은 바로 나의 비천한 곳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열등감을 통해서, 불안을 통해서, 자존심 상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나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면 깊이 숨겨놓고 사는 그런 언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나의 까칠한 성격과 분노를 자꾸 자극해서 폭발시키는 나의 내면의 수치와 불안과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 내가 싫어하고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고 싶은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내가 까칠하고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쪽에서 성공하면, 내가 다른 걸 뭔가 저 장기를 발전시키고 은사를 발휘하면 그러면 꼭 이런 내가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심령 속에 버려진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무지 속에서 주님을 불렀을 때 나를 보이시고 그 비천함과 낮음과 쓸모없음 속에서, 나의 천박함 속에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잘남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에, 인간의 천박함에, 인간의 무지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곳에 내려진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화려함과 나의 황당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 다 내쳐버리셨고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또는 다른 사람만큼 잘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더 왕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그때는 황폐한 때였고 지역으로도 멸시받는 곳이요 사람들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무시받는 땅 바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곳을 내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낮고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고 앞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고 또한 그 나라와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와 봤으면 합니다.